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믿음의 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 또 믿음의 주가 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로드라든가 메스터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만 여기 등장한 주는 그 단어가 아니고 파이오니어 혹은 오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 선구자, 또는 저자 이런 뜻으로 쓰여서 지금 이 믿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되심이 의지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부터 해오는 이 믿음에 관한 설명에서 믿음이 그 결심과 각오를 한 자의 의지에 관한 것이 초점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도 그래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을 이렇게 뿌리치고 나가는 의지의 사나이의 어떤 집념, 또는 성취,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 차원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어려움을 면제받지 않는다는 데 대한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이 없으면 당황해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성경이 보상을 약속한 적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자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믿음의 주 되시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모와 고통을 디디고 다 극복하고 성공 혹은 합격 이런 자리에 이르렀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펼쳐졌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인간사회는 일반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개념의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믿음은 보통은 기대죠.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요. 확률에 관한 결정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누구를 나는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잘 인도할 줄로 믿는다 할 때 그것이 기대이지 그 믿음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경의 믿음은 그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대를 했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서고 배신을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세상적인 그 믿음은 이런 분별과 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에 근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을 세상적인 믿음의 그 개념과 혼동을 해갖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했는데 상대방이 뭐 근거가 있어야 믿지요? 그러면 일단 믿어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일단 믿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은 늘 전제되는 것이지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집에 살면서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고 뭐 전철 같은 거 타면 전철이 가다가 무슨 땅굴을 파고 이북으로 가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것 아니요 이렇게 믿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확률입니다 그 지하철이 뭐 그 전철이 뭐 그 없는 길을 뚫고 이북에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 확률상 제로에 가까운 거죠. 또 여러분 이런 뭐 아파트에 사시거나 오늘 우리 뭐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죠. 뭐 와서 콘크리트를 뭐 파보고 뭐 의자 흔들어 보고 앉아 이렇게 쭉 보면 의식의 세계까지 떠오를 필요 없는 저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들이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띠리릭 띠리릭 앉아도 된다. 이렇게 벌써 속여 다 해서 앉는 거예요. 뭘 이상하면 흔들어 보죠. 그건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고 그 확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인, 그 주가 되심, 여기서 말하는 그가 개척자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펼쳐보인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을 위해 이쪽이 다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겁니다. 그는 가능성을 위하여 죽거나 기대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편을 들어 죽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그건 저 사람이 더 중요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죠. 그 죽을 만한 그 내용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준비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미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단 말이죠. 뭐와 같으냐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유일한 비슷한 그 내용이 있다면 모성애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자식이 정신을 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대상으로 요구하신다 이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요. 믿음의 영역이요. 믿음만이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인격과 인격의 관계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가시면 그래서 신앙의 핵심되는 본질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가족이 되라. 내 연인이 되라. 이겁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어느 한쪽이 기울면 안 된다 그랬죠. 기울면 뭐가 돼? 그러면 그것은 동정이 됩니다. 아마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일 것입니다. 혹은 무관심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구원을 얻은 자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보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떤 보상을 주셨느냐? 건강을 주셨다, 성공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말하자면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구원 얻은 자들의 최고의 불만이 뭐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은 해주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하자면 히브리서 전체의 최고의 그 문제점 아닙니까?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야 되는 당시 어떤 믿음의 집단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선택하고 신앙을 가졌는데 고달프다 말이죠. 그 신앙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회의와 갈등에 빠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걸 요한복음 6장식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이가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소원이죠. 안 해봐서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양 과목이 약해요. 뭐든지 기초가 약해요. 무슨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뭐 과학이든 무슨 사회든 정치든 경제든 기초가 약한 게 큰 의미인데 신앙도 그래요. 설명을 하려고 보면 뭐 국민학교를 좋은 데 나온 사람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연애하는 심정에서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나머지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은 태양이요. 그렇죠? 그 상대방이 없으면 만물이 의미를 잃는단 말이에요. 오래돼서 잊었다. 그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다. 사랑은 그런 거죠. 그 우리 뭐 예전에 자주 쓰던 말로 누구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감격하면 기침이 나요. 하나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감사와 만족과 복과 기쁨의 본질이요 내용인 것이에요. 그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교리화한 것을 질문 형태로 바꾼 그 교육용 책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여러분이 그 세례 받으실 때 시험 준비하실 때 그 하는 공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잡은 것,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소원이 아니고 그 분이 소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분이 기쁨과 만족과 자랑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 분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만이 기쁨과 소원과 자랑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고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이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의 내용인 것이에요. 목적이고.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하여 내가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하죠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이신 믿음의 장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몰랐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자기의 소원인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예요.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요. 우리를 그 자리에 넣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성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개입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 같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얻은 자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선포하실 그 속성이 많으세요. 그의 거룩하신, 그의 위엄, 그의 능력, 그의 두려움, 그의 지혜, 그의 무슨 뭐 신실하신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해되는 것이 최고의 자랑이시냐 하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쪽을 앞세우시길 기뻐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사랑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 사랑을 완성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내가 잘한 일이 뭐냐 이럴 때 각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으로 이 사건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는 이것으로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해서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무서움, 지혜의 높으심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쪽 면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바친 사랑의 보답입니다. 이것은 무슨 굴종과 다르죠.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복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굴욕된 복종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못해 우리의 이해관계를 인해서 하나님께 아첨을 떠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란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일방적인 요구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자기는 밤낮 놀고, 이게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인간적인 그 죄악된 본성이 가지는 오해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위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 무슨 편협하고 무슨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편집광적인 사랑결핍증 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 없이 그리고 너무나 충분하고도 남도록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질투한다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 거라 말이죠. 여기에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서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본질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도 이런 차원입니다. 능력이나 무슨 어떻게 그 빚을 갚는 식의 무슨 노력, 봉사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올바른 화답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신자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된 관계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사실은 자살을 하면 못 씁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은 여간만 고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론 또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살은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했다는 차원에서 죄고 사랑하는 당사자에게 죄인 겁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상대방에게 달려있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는 법입니다. 안 그래요? 사랑을 하면 즐겨 기꺼이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싫다, 돈을 다오 이겁니까? 표정들을 그렇게밖에 못 지어요. 이렇게 멋진 내용에서 즐겨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보고 죽어라 하면 우리는 기꺼이 죽겠지만, 물론 지금 저희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혼자 좌우해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매였다는 것은 무슨 그런 이해관계 때문이든가 힘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란 말이죠. 이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보통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보이는 보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이를 느끼면 이제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 뭘 덜 사랑한 게 있어서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고 나한테는 안 줬습니까? 이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은 차별이 없고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라는 거죠.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게 살며 죄를 거절하는 권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 가보세요. 같은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왜?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사랑이란 주는 기쁨이지. 주어서 어떤 보상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하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랑이란 원래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사랑을 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이미 사랑이 아니더라 말이죠. 그걸 어디서 본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나를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수모와 고통 속에 죽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새 장을 연 거죠. 믿음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전 우주를 휘두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휘둘러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와 민족과 이웃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최고의 섭리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눈꼴신 사람만 많죠. 뭐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그거네. 나 누가 대통령 되면 나 이민 갈 거야. 이거는 누군지는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거기에는 이런 게 있다고. 왜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지? 이거예요. 아니 이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무슨 미국이나 무슨 스웨덴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여러분은 아마도 약물 중독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의식이 있고 분노할 줄 알고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계속 약 먹고 졸았을 텐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믿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알잖아요. 부모가 가장 사소한 문제라도 자녀에게 소홀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부모마저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비길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최고의 자기 증명을 원하세요. 죄인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그 사랑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고 요구하신 것 놓고 여러분의 요구를 앞세웠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갖고 있고 이 사랑을 펼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는 신자된 자랑과 승리와 그 부요한 열매를 누리시고 여러분 친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된 것들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음껏 체험하시고 주를 만나는 그런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린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대로 우리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께 때를 쓰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감사한 방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모아 진심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는 복된 우리의 은사와 특권과 책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